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어 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십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무엇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인가를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가는 것을 가지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에도 가장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먼저 내려져야만이 기독교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 되지 아니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또 문제가 많다고 여겨진다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항상 그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게 성경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은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처해졌다. 그게 성경서 말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의미에서만의 사망이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한 저주에 파묻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망을 말하겠죠. 영원한 사망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이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얼마 했든지 간에 성경은 그는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내리는 평가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시각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바로 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이처럼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망에 처해 있는 것, 그게 실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예쁘고 잘생기는 걸 다들 원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자로 사는 걸 원하고 있고 착하고 성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좀 집어넣어보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쁘다고 해도 또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결국 이 세상이 그처럼 좋아하고 떠받드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쁘다고 하는 것이 나를 사망해서 건질 수가 있냐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사망을 나에게서 건질 그런 힘이 있느냐는 얘기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앞에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 땅의 것들은 아무런 힘도 못 되고 도움도 못 되고 결국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려놓고 인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뭐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다른 문제가 분명히 놓여져 있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출받는 그 길이라는 얘기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이다. 이 점을 중시하고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거나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되고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이 시각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간에 대한 그 평가를 걷어버리고 인간을 바라보자 말입니다. 그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걷어버리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우선되고 더 의미고 더 중요한 문제로만 자꾸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보다도 돈 버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우선되고 더 최고인 그런 문제로 남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지를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덕분에 내가 천국 가면 된다는 항상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면은 뭐 그걸로 나는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죄의 삭선은 사망인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죠.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난 집입니다. 근데 그 불난 집 안에서 뭘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불은 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리모델링하면서 오랫동안 편히 내가 살아가는 거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땅 현실이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난 살아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을 살아있는 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죽은 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로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이 나하고 통하려면은 나 역시 나를 죽은 자로 보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죽은 자로 보지 않고 그저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과 도무지 얘기가 안 될 때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얘기가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나를 먼저 죽은 자로 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대야만이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아래에서 죽은 자고 이런 나는 사망에 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나올 때 얘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망에 처한 죽은 자로 보고 말씀 그대로 평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끝내 나를 살아있는 자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보고서 나와 있다면 저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를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로 끌어모은다면 우리는 나는 죽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 사실 아니 그런 평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의 얘기가 통해지고 그걸 가지고 교제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망에 처했다는 걸 모르거나 받아들이지를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이처럼 사망에 처한 인간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하고 사망을 무시해버리고 출발하는 것하고는 관심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처한 인간으로 출발하는 관심 문제는 내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이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망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결국 지금 멀쩡해 보이는 내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은 결국 육신의 문제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망의 처한 자로 보고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사망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맨날 연구한다 할지라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은 인간을 사망에 처한 존재로부터 보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답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을 하고 그 성격을 파헤친다 할지라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사망 안에는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망을 걷어내버리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항상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육신의 조건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경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다 치고 교회 역시도 인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출발하기 때문에 늘상 다툼과 경쟁이 사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본문도 그런 다툼과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다투지 않습니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도 결국 자기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결과라는 것.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다투고 있느냐?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지금까지 19장만 뭐 한 두 달간 기소한 것 같은데 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쳤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는 그 다윗이 돌아오는 가운데에 이 시므이와 므비보셋의 또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영접한 것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각기 사람 만나는 것만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을 영접했는데 이것은 이들은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아비새가 죽이는 게 마땅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비새 역시 자기가 다윗에게 순종치 않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잖아요. 나에게 있는 허물은 보지 아니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그 잘못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나 다윗을 속였던 시바가 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그 결과였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상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가 큰 은혜로 남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큰 은혜로 남지 않겠습니까? 자기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결국 나를 죽을 자로 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다음에 다윗이 므비보셋을 만나서 이 므비보셋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산을 모두가 시바에게 다 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다윗만으로 족합니다. 결국은 모든 은혜가 베풀어진 모든 게 다윗으로부터 나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왔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이것만으로 모든 게 채워진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것은 족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일치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왔던 바르실레는 다윗이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나는 늙어서 함께 가면 누가 될 뿐입니다 하면서 상을 받는 가하지 않다 사양하는 그런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런 바르실레는 조그만 것도 우리 공로 삼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통과 반대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다윗이 만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돌아오면서 몇 사람이 다윗을 영접한 그런 내용들, 그게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피신했을 때, 이제 누가 그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의견을 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의견을 이스라엘이 낸 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땠겠냐면은 유다지파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가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40절을 보면은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오는데 왕을 호위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 전부였다. 자, 그렇게 말. 유다 사람이 앞장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절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온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이 절반, 이 여기서 말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한 개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자 위치에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모셔오는데, 백성들이 몽땅 갈 수도 없지만은 또 몽땅 갈 필요 없이 백성들 대표자만 가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유다 백성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즉 장로들이 다 다윗을 호위하고 함께 유다를 거느딴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장로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요단을 건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절반만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의 귀환을 이스라엘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의 귀환을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 조롱당했다. 우리를 무시한다. 그것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항변을 합니다. 유다의 독단적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항의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했다. 사실 내용 그거지만 속심정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도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을 호위한다는 것은 다윗과 뭔가 가깝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왕이란 권력으로부터 뭔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밀린한 것 같은 여기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같아도 유다의 이런 독단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디를 갔는데 뭐 한 두 사람만 연락하고 나머지 연락하지 않고 그만 데려갔다. 이거 화날 일이죠. 우리가 멸시당했다. 조롱받았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노로 침으로 오르고 또 항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항의가 바로 그런 차원의 항의였던 거예요. 이 항의에 대해서 유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답해요. 유다 사람은 다윗 왕이 우리가 지친이 아니냐 같은 지파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모신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 호위했다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뭐 선물을 준 적이 있느냐 뭐 특기를 베푼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받은 건 없다. 단지 같은 혈육이니까 같은 혈통이니까 우리가 다윗을 나서서 호위한 것뿐이다. 근데 왜 화를 내느냐? 그 얘기란 말이죠. 자, 이런 그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은 자기들이 세력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다윗을 모셔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희가 혈통을 내세우냐고 우리는 이걸 내세우겠다. 그게 뭐 세력이에요.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의 대답을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칙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부터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칙분을 가졌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열지파다 그 얘기입니다. 열지파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파가 지금 모였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더 가깝다고 얘기.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라면 열 지파의 왕이라는 것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 유다는 혈통을 내세워서 다윗과 가깝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수가 많다는 것, 열 지파라는 것 이걸 내세워서 다윗과 가깝다, 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서로가 다윗과 더 깊은 관계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싸움이 뭐냐면은 누가 더 다윗과 가까운가 이걸 따지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의 이러한 그 다툼과 싸움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윗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이 사람들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다 몽땅 다 그래요. 압살롬이 뭔가 좀 잘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 좋다 그러면 다윗에게 마음을 돌린 그것 때문에 압살롬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피신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됐는데 결국 다윗이 왕위를 잃고 피신하 고생하는 이 모든 그 일 배경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배신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나 이스라엘 모두는 지금 다윗의 고생이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다윗의 고생을 보면서 그 고생이 누구 때문인가? 그 자기를 행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떳떳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용서를 빌 것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뭐 저거 팽개쳐버리고, 이 혈통이니, 뭐 열지판이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더 다윗 가까운가. 이렇게 서로 따지고 다투고 경쟁하고 있잖아. 있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 쪽에 생각하니까 우린 지친이다. 우리가 수가 많다.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다윗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린 몽땅 다윗을 왕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평가가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똑같은 다윗에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싸울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지친이든 수가 많든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들 위치를 걷어버리고 그걸 보지 않으니까는 자기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다툼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게 참 가관이라서 그걸 보시고 어린아이를 한 사람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보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따지는 게 뭐냐면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누가 더 주님께 가까우냐,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가진 조건 이걸 따져가지고 서로 누가 큰가 재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걸 따지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나중 천국 가서도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어렴풋이 좀 가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목사는 일반 신자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 거다. 이런 오해를 많이 가져요. 말마다 성경만 보고 하는 일이 뭐 설교하고 복음전 교회 일만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주님과 더 잘 통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질 것 같은 이러한 착각들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목사를 잘못성 요구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이런 말도 뭐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람들이 자기들 시각에 보는 하나의 착각이고 성경이 볼 때의 그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지 간의 평가는 뭐냐면 죄인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자다. 그게 성경이 내리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죄인이 없어요. 주님과 좀 멀리 떨어진 죄인 이런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이란 얘기죠. 근데 사망에 처한 죄인 이걸 무시해버려 그걸 거듭으로 생각하니까 목사가 좀 높게 보이고 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신앙이 나아게 보이고 또 내가 좀 높게 보이는 그런 차별의식이 자꾸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조건들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러한 구별이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부패라 그 말입니다. 유다가 다윗과 아무리 지친이라 할지라도 한 지파라 할지라도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양쪽 모두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을 고생하기 위한 장본인들이라 그 말이죠. 결국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뭘 했느냐? 이걸 보지를 아니하니까 지친을 따지고 술을 따지며 다투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지를 못하고 따라서 자기 공로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내 공로가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힘이나 자기 공로를 내 조건을 내가 한 일을 전혀 보지를 않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 힘과 내 공로를 보지 아니할 때 주님의 공로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과 형제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한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내 어떤 한 일, 내 조건,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래서 주님과 더 가깝다는 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다툼이랑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잘났다 다투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다투고 경쟁하고 잘났다고 나를 내세워봐야 성경은 그런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죄 지은 인간이다. 죄 아래 사망에 처한 인간이다. 이 평가 말고 다른 분들은 안단 말입니다. 넌 사망에 처해 있는 그래도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 가구나. 이런 평가를 성경은 하지를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지 그걸 다 덮어버리는 것, 다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좀 나중에 나온 사람과 어떤 주도권 싸움, 내가 든 너보다 더 세다, 이런 싸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내 전재산 다 교회에 바쳐서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 볼 때에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 보는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주에서 영원토록 헤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 그렇게만 보실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떤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옳다고 주도권 싸움하고 시혜 다툼하면 내가 서로 높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거리들인가 그걸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공짜로 생명에 참여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 몽땅 다 사망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세상 출세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돈 많은 그런 존재로 만날지 모르지만은 결국 몇십 년 안 되는 그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저주에서 니나 나나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한 존재구나. 꼭 그거 하나로 만난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서도 부자로 가난한 자로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도 예수님의 은을 살았다 그걸로 만나는 것이지 부자로 가난한 자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인생이라면은 지금 이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부터 좀 그런 시각까지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만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공짜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조건 다 동원해도 결국은 결론은 사망에 들어간 인간입니다. 그런 선언, 그것을 내 스스로 나에게 내려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위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복음의 길을 가려면 먼저 인간의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평가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봉사를 많이 한 적게 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가름 하고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목사든 신자든지 간에 뭐 일반 신자든지 간에 이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환영하기보다도 나에게 득이 되는 길을 더 가려고 한 그런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 못하겠습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선뜻 나서는 그런 일은 못됩니다. 항상 내 욕망은 나로 하여금 내게 득이 되는 그 길만을 꿈꾸고 그걸만 바라보게 할 뿐이라 그런 얘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악함을 오늘도 예수님 피가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버텨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공로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세상을 잘 되고 복받고 뭐 성공한 높은 자리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지옥의 소리들입니다. 지옥을 초청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야 될 소리는 죄인 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리만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내 공로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처럼 교회가 작은 자들로만 모여질 때 결국은 서로 세력 다툼하고 조건 가지면서 비교하는 이런 것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히 보여지지 않게는 당연한 거예요. 작은 자로 모일 때. 근데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그 철없는 제자들의 소속 가족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따지면서 비교하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자꾸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 그 원수 잊지 마시고 왜 우리가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 처지 그걸 돌아보시면서 이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공짜로 생명 가운데 있다. 그것 하나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고 신자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도 없고 따질 조건도 없는 것이 곧 우리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이게 좀 잘한 것 같고 저게 좀 나은 것 같고 그리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보면은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죽을 인생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그 선언에 우리가 붙들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복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이 복된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참 주님의 은혜로 하루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작은 대로 모이는 그 모임이 되어서 다툼도 또한 비교도 판단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증거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